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침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5절부터 1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내용은 베드로가 설교를 한 내용인데요. 이 앞부분에 나왔던 1절부터 4절은 앞에 있던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죠. 안진뱅을 일으킨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고 그 결과 두 가지 정반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핍박과 박해가 나타나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또 하나는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한꺼번에 5천 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반대 반응이 한편으로 보면 설교에 대한 결과를 기록한 것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지금 읽은 이 내용,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재판정에서 설교했던 이 내용에 대한 이 배경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일을 만나는가, 베드로가 왜 지금 이 5절부터 12절의 내용을 이야기하게 되었는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이런 말들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 생겼던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이 다 어떤 패턴으로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령 충만과 방언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이 나타나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핍박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고 그의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냥 크게 보자면 사건과 설교 이 두 가지가 묶어져서 세 번 반복된 거죠. 그래서 조금 이 일을 감당했던 베드로나 당시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좀 한 걸음 이렇게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방언이 성령 충만이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세 번째가 바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당했던 것이 어쩌다 보니 당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쓰임받았던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만 그러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뒤에 보면 사마리아 교회도 그 뒤에 땅끝에 세워지는 여러 교회들도 보면 다 이 세 가지 사건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한 사건,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사건들이 모든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이 지역만 이랬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한국 땅에 초대교회들이 세워졌을 때에도 성령 충만하고 방언을 하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사건들이 나타났고 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귀한 기적들이 나타났고 동시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핍박과 박해가 있는 거예요. 얼핏 생각해보면 핍박과 박해가 있으면 교회가 찌그러들고 성도들이 안 모일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난이 있는데도 부흥한다 그런 일은 사실 없고요. 고난이 있으면 숫자가 줄고 신앙생활이 위축이 되고 성도들이 좀 떨어져 나가고 뭐 이런 일들이 당연히 생겨납니다. 그러라고 이제 고난이 핍박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핍박받고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교회가 망하거나 문을 닫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결국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인하여 일정 부분은 교회 신앙생활이 위축되고 또 좀 기세가 좀 눌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도리어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활력이 생기고 또 더 굳건한 믿음을 갖는 그런 모습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또 늘 들어서 이제 알고 고백하는 것처럼 고난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간절함으로 주님을 붙잡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영국에서 어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쓴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책을 보면 마귀들이 모여서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못하게 할까 고민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런 내용이 들어있죠. 초짜배기 마귀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교회를 짓누르고 왔다. 어떻게 했느냐? 가서 신앙생활 절대 못하게 가서 다 두들겨 패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왔다. 그랬더니만 고참 마귀가 혀를 끌끌 차면서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어이 신참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망하겠느냐. 여지껏 내가 수천 년 동안 해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참 마귀가 그랬다고 그러죠. 배부르고 등따스게 해줘라. 편안하게 하면 교회 안 나온다. 고난이 있으면 자꾸 모여. 자꾸 힘들게 만들지 말고.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어려운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분명 맞지만 그러나 그게 때로는 신앙이 유익이 되는 때도 참 많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 땅끝에 세워진 교회, 한국 땅의 교회 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하는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기적 같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고 동시에 우리 삶 안에 고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 교회로 세워지고 주님의 제자로 조금씩 깎여나가고 만들어지는 주님과 더 가까이 지내는 그런 은혜들을 받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고난을 당했던 이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장면이 여기서 많이 본 적이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5절에 이튿날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죠. 여기 보면 6절에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했다. 그 재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저처럼 쓸데없는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은 왜 대제사장 이름 중에 알렉산더라는 헬라인 사람 이름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게 이 대제사장이라고는 하지만 다들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여하튼 여기 보면 당시 예루살렘에서 내놓으라는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 본 적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재판을 했던 거예요. 이게 불과 뭐 10년 전, 20년 전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오순절 사건 이후에 이렇게 벌어진 거니까 이게 고작 한 두 달 전쯤, 두세 달 전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던 그 장면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생각해보면 제자들은 굉장히 남다른 감회를 가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이 재판받으실 때 주님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을 때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남아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어찌 보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는 그리고 그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기회를 제공받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본문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아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들었을지도 몰라요. 네가 또 도망가려느냐. 지난번에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재판받을 때 네가 나를 버리고 도망갔는데 고난당하지 않겠다고 네가 나를 버리고 도망갔었는데 지금 네가 내가 섰던 바로 그 재판자리에 서 있다. 넌 이번에도 도망가려느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삶의 두 번째 새로운 기회를 받는 거예요.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부여받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똑같은 기회를 또 부여받는 때들이 있습니다. 참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하고 농땡이를 피웠다가 다시 공부를 시작했을 때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나왔다가 다시 어렵게 취업이 다시 되었을 때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것을 등한히 두고 세상을 쫓아다니다가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예전에 무언가 내가 잘못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그 자리에 서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3자가 객관적으로만 놓고 보면 야 정말 징그럽게 힘들고 어렵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신다고 하지만 그래봤자 별 볼 일 없네. 제3자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겠죠. 제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자리에 다시 서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이 당하셨던 것처럼 고난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마 그래서 베드로가 단단한 마음을 먹고 이 자리에 서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저도 이렇게 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래서 내가 잘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그런 삶의 순간 그런 삶의 형편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할까. 나는 어떤 결정을 할까? 그때 내가 잘못했다 생각했었는데 그 상황을 다시 한번 기회로 부여받는다면 내가 다시 또 반복해서 잘못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선택을 할런지 아니면 다른 모습으로 내가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 수 있을런지 이렇게 생각해보곤 합니다. 성경 공부할 때 본문 읽을 때마다 요한복음 또 마가복음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게 제자들이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어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디로 돌아갈까? 여러 순간들이 있었겠지만 제가 만약 베드로라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는데 잠만 잤잖아요.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가면 주님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잠 안 자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로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밤새 기도하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베드로는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삶의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로 나를 버리지 않겠느냐? 그런 기회를 부여받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입장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면 고난의 순간이지만 베드로 입장에서는 너무나 귀한 새로운 삶의 기회를 붙잡는 그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우리들도 언제든지 그래서 고난을 당하거나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에 지금이 새롭게 삶을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는 귀한 기회라는 생각을 늘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오늘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이게 사실은 재판정입니다. 재판정이니까 베드로가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 때예요. 사람들이 묻잖아요. 베드로보다 많이 배우고 베드로보다 사회적 신분이 높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처분을 할 수 있는 물론 사형을 언도할 수는 없지만 감옥에 가두거나 매를 때리라고 하거나 여러 가지 베드로에게 이 형벌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재판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묻잖아요. 네가 무슨 권세야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그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저 자식이 빌겠지. 살려달라고 빌겠지. 형벌을 좀 감해달라고 빌겠지.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겠지. 그런 기대를 하고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재판을 받는 거니까요. 이건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논쟁을 하고 있는 자리도 아니에요. 각자 의견이 달라서 서로 이걸 이 조율하기 위해서 타협하기 위해서 만난 자리가 아니에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사회적으로 봤을 때 참 재판하고 형벌을 가할 수 있는 자가 죄범한 자를 불러다가 재판하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단 한 가지도 단 한 번도 내가 죄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혹은 나에게 형을 감해달라고 부탁하거나 사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한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뭘 하냐면 재판을 받는 자리인데 여기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어서 이후에 모든 역사적인 순간들 이 교회가 세워질 때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걸 그대로 사람들이 썼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유신시대 때에 부당하게 재판받고 감옥에 갔을 때에 재판정을 어떻게 썼는가? 민주주의 이제 운동하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자기의 주장을 펴는 기회를 썼죠. 이게 불행하게도 나쁜 예들도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어떻게 해서 정권을 잡게 되었는가? 가서 반란을 일으키고 붙잡힌 다음에 재판정에서 자기 주장을 막 줄기차게 했어요. 그게 전국적으로 떠들어지면서 히틀러가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이렇게 하면서 그 뒤에 이 모습을 본땄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 그대로 흉내를 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압송되는 죄수가 되기로 선택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나요? 자기는 재판을 받으러 가겠다. 재판을 받으러 가서 바울이 거기서 나는 죄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황제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하겠다. 그 목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압송되는 죄수가 되기로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독창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이 모습을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감옥에 가는 걸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끌려가면 종교의 자유가 없어도 신앙의 자유가 없어도 재판의 자유는 당시에는 있었기 때문에 재판을 할 때에 항상 복음을 선포하는 기회로 삼는 나 자신의 손해를 어떻게 하면 좀 줄여볼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기회로 사용하는 고난당하는 것조차도 복음을 위한 기회로 사용하는 그게 베드로가 보였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은 고난입니다. 그러나 고난도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한 사람의 성도를 교회로 만들어가는 귀한 과정으로 사용하십니다. 이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되면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기도하는 기회로, 믿음을 다시 잡는 기회로, 내가 더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만난 이 고난은 베드로가 과거에 실수하고 잘못했던 그 삶의 자리로 다시 한번 베드로를 불러주시고 베드로가 이전의 모든 잘못들을 씻어낼 수 있는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또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을 성도들과 교회와 베드로는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사용했습니다. 우리들도 언제든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주님 이것을 통하여 도리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내가 주님 앞에 든든히 쓰임받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들을 다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직분 감당하기를 위하여 늘 마음을 두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베드로가 재판정에서 고난당하는 장면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과정들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기억합니다. 어떤 때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며 어떤 때는 형통함과 자유로움이 있게 하시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이 주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으며 결국에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과정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대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또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 도리어 더욱더 간절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더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고난이 우리에게 참된 유익이 되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또한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